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6장.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것이 드러나거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어 써야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 찬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지치더라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면 때가 무르익을 때에 거둘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만 실제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두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이 오래전에 죽었고 나에 대한 세상의 관심 또한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편지를 끝내면서 아무도 더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입은 상처 자국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역대지하 제28장.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아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에 오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계산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자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나의 아들 아샤라와 무실레모스 아들 베레가와 살루마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계산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에 내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한 번은 유다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성읍들을 침략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딤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축하여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연보에 대한 신앙적 교훈을 오늘까지 모두 5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소유가 된, 즉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들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보는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쁨의 표현이며 주님께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으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는 당부와 함께 인생은 결국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데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들이어야 하고 선한 일일지라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바울이 자랑한 마게도니아 교회 대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보를 드리는 자의 자세로 고린도 교회가 퍽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과 연보는 반드시 준비된 것으로 드려야지 즉흥적으로나 입장 때문에 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연보는 또 다른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내서는 안 되며 주님은 절대로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연보를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연보에 관한 결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것을 소비하여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넉넉하게 되고 풍성해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신 말씀은 역시 연보와도 관련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자들과 드리는 자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잘하며 감사를 넘치게 드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풍성히 드리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15절 말씀 중심으로 드림에는 온갖 풍성한 단어들로 넘치고 있음을 봅니다.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능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또 은혜는 적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그러한 자에게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드린 것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넉넉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스토익 학파 철학의 주제가 되는 단어로 자신으로부터 충족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결국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밀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그냥 보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베푸신 사랑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드릴 것에 모자람이 없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는데 이는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여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모자람 없이 하시고 더한다는 표현도 역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11절 상반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다, 모자람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12절 하반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기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 또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림으로 그 감사가 결국 넘쳤다, 이런 표현이고요. 13절 하반절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후한 연보, 많이 드린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바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갖 것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만 하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리는 자들은 은혜를 누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끼쳐 서로 섬기게 된다는 것인데 9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흩어주는 것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드리는 것은 적어도 영원에 투자되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약속인 것이죠. 연보는 결국 사람들에게 의가 되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됨을 여기서 또 보는 겁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했는데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결국 양식은 풍성하게 누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을 것조차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는 겁니다. 11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랬습니다. 여기 너그럽게라는 표현이 본래 파스, 모든,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연보함으로 또 많은 것을 연보함으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받는 사람들, 그것을 사용하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12절에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봉사, 레이트루기아, 섬김, 사역, 공적인 일 등등의 의미를 가진 글서입니다만은 결국 봉사가 섬기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데서 다름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의 직무를 잘함으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그 부족함을 채움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넘치게 된다. 점점 옆으로 베풀어 많아지고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주고 복음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듣고 복종하는, 그렇게 됨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14절에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최종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가품이 될 것이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 베풀어준 사람들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서로의 관계도 돈독하게 해줌을 주고받는 자들이 함께 누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미 다루고 왔던 내용들이고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결국 봉사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베풀어주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앞에서도 레이투르기아라는 공적인 섬김, 제사장의 섬김, 예배드리는 일 같은 의미가 바로 봉사라는 말로 쓰이고 있음을 본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람을 향해서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13절에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결과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섬기는 일로 바로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앞에서도 본 바 있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 물질을 드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는 바를 실천함으로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결과가 결국 연보라고 하는 귀중한 것입니다. 주고 받고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간에도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연보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구원만큼 주의 깊게 연구해 봐야 할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중요한 세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세례의 양식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행해진 세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는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는가? 침수인가, 약식인가, 혹은 물을 뿌리는 것인가? 둘째,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우선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여섯 번에 걸쳐 언급된 성령 세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세례에 가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례라고 언급할 때 이것은 대부분 물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 방법 혹은 형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례 형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형식에는 몸을 물에 잠기는 침수가 있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도 있으며 물을 붓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가 혹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가 물에 넣다,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눈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을 머리에 붓는 세례를 행했든 약식 세례를 행했든지 간에 많은 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침수를 행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지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물속에서 올라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약식 세례를 행했다면 그것을 강가가 아닌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예수께서 침수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개종한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시가 침수를 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장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침수만이 장사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에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가 행해진 예가 있을까요? 신약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물 뿌리는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에 대해 한 구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방법의 세례는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세례의 목적입니다. 사도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 곧 죄사함을 얻기 위해 침수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죄사함은 세례보다 앞설 수 없으며 세례 후에 오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내적 은혜의 외적인 표시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 가르치는지 혹은 장성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가르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용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대사명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도 세례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을 수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며 회개할 수 없는 유아는 세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유아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나 이를 행한 예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암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말씀을 그 근거로 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한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주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하여 죄를 지켜야 되기 전까지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만큼 깨끗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으로 혹은 그의 권유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도망치는 범인을 향해 멈춰서라 라고 외칠 때 그것은 법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멈춰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 즉 그의 권위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기를 소원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변질된 방법을 따르는 위험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